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제가 얼마 전 자주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제 귀에 너무나 쏙 들어와서 잊어버릴 수 없었던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서두름은 죄이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니 죄이고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다.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서두름으로 죄인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변화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척박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잠잠히 서두르지 않고 기적이 일상이 되길 소망하시며 오늘을 살아내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작은 몸짓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삶을 내어드리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어서 오세요. 두 자매님은 자매님들의 삶에서 게으름과 서두름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령 성경 통독이라든가 네. 매일 성경 봉독에 있어서 건강이 허락치 않아 조금 미루고 늦춰도 된다는 게으름이 있는 것 같고요. 서두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함에 있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막연한 조급함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매일 성경 통독과 읽으시는데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서두름은, 예, 맞아요.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렵지요. 예.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사실은 저희 모두 수인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저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의 삶 속에는 어떤 게으름의 삶과 서두름의 모습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좀 숙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막 하기 싫어가지고 미루다 나중에는 서둘러서 막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아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숙제는 누구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 모두 경험했던 모습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일상에서 게으름으로 또는 서두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세의 모습인 듯 합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 읽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요즘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 방식입니다. 바로 나는 나, 너는 너야. 라는 방어형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의 것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서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모, 자녀,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등 어떤 관계이든 간에 관계에서 어렵고 힘듦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기능적인 관계 유형, 즉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 첫 번째는 누구와도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순응형으로 거절이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감정, 좋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과잉 책임감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돌봄형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며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관계 방식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거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잘 모르고 과도하게 타인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을 외면하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집중되어 사는 타인 중심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순응형과 돌봄형의 특징은 타인 중심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관계의 초점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응형 또한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관계, 애착의 결핍으로 주된 감정인 불안이 있고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형은 상대방이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들면서 거기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기쁨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또한 어린 시절 과도한 책임감으로 생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방어형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대 순희 씨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먼저 생겨서 경계를 한다. 순희 씨에게 관계란 너무나 불필요한 것이고 무의미하다.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긍정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다 책에 있는 말이거나 좋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순희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 늙으신 할머니는 어린 순희 씨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순희 씨가 할머니를 돌보아야 했다. 순희 씨는 어린 나이에 끼니 걱정부터 했다. 중학교 들어설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순희 씨는 혼자 살게 되었다. 그 누구에게 힘들다고 손을 빌리거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순희 씨의 관계 역사 속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버려진 어린아이, 그리고 버겁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살아갈 관계 틀을 스스로 만들고 살아온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나 스스로 해결하며 나 혼자 사는 것을 되뇌이며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선생님,
네.
순희 씨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의심을 하고 가까워지면 뭔가 위협적일 듯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순희 씨는 관계를 맺는 고통보다 혼자인 외로움이 덜 힘들기에 외로움을 선택해서 살아온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순희 씨의 일상을 우리 잠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순희 씨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알고 있는 어린 시절 친구 한두 명 말고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그 친구들도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한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연락한다.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해서 물건을 살 때도 혼자 사고 혼자 계산하며 가게 점원의 친절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나와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싫지만 먼저는 자신의 시간이나 삶의 영역을 침범받고 싶지 않는 욕구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위를 보면 혼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독립하셨죠?
네.
네네.
저는 어떨 때는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행복하고 좋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 솔직히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 또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독립하지 못한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저는 뭔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에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혼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뭔가 거리감도 느끼고 뭔가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즐겁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면 성장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 중에 저희 아들도 독립하고 싶다고, 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해서 나가라.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또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네. 감정과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이들의 내면에는요, 외로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선생님,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해도, 가족이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독립적인 이들의 내면에 늘 사랑받지 못한 결핍과 맞물려서 아물지 않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소리자매님 혹시 아시겠어요?
제 생각에 방어형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매달릴 사람도 없고
네.
매달려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결국 어린 시절의 순희 씨처럼 혼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로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가족이 있어도 그 외로움이 그 내면의 치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예, 늘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방어형의 사람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불신, 즉 좌절의 고통이 되풀이 되다 보면 그냥 힘들어도 체념하고 오히려 버티는 게 덜 아프고 덜 상처를 받고 덜 외롭다는 결론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알 것 같은데요.
네.
사랑받지 못한 고통을 순응형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채우고 사랑받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방어형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려는 것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 이런 방어형의 책임감은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스스로 독립적이고요.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형의 모습에는요. 심리적인 방어, 반동 형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반동 형성이 무엇인가요?
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심리적인 말인데요. 반동 형성은 금지된 행동 또는 힘든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 반대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동의 특성을 말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충동이 강한 사람이 무척 도덕적으로 행동하거나 내면의 분노가 많은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쓴다. 여성적인 성향의 사람이 과도하게 근육을 키워 남성적으로 보이려고 근육을 키운다. 애정 결핍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지나치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동 형성의 모습은요.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반동 형성에 의해서 강화된 행동들은요. 흔히 강박적이고요. 경직되고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앞 사례의 순희 씨 역시 작은 도움조차도 완강하게 거절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이런 순희 씨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이 손상된 애착이나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 그럼 순희 씨처럼 방어형의 관계의 틀을 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만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방어형의 대인관계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시면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응형의 관계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의 불편함을 유독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순응형의 사람들은 요청의 거절과 존재의 거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작은 거절에도 심리적인 고통이 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절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방어형의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척 경직되고 강박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경고음이 울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며 경계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흐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치밀해지기는커녕 거리를 두거나 차단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리자매님이 아주 잘 말해주었어요. 방어형은요, 관심과 간섭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그런 이유로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간섭처럼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경직되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간섭이고 어지럽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침범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고 아예 차단을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인 방어입니다. 이러한 방어형의 사람들의 독립은 건강한 독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에 조금만한 관심만 가져도 바로 움츠리고 경계합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말과 행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늘 긴장하는 움츠린 자세, 냉담하거나 무심한 표정, 까칠한 말투, 경계 어린 눈빛,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도움을 받아도 되는 일을 지나치게 혼자 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인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방어형의 모습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많이 보이시나요? 그러시다면 당신은 방어형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단단한 틀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단한 그 틀을 깨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존과 연결된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방어형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 조금 보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방어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가령 다른 경우도 또 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 옷을 들러볼 때 친절하게 가게 분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는 그게 관심 받는 게 싫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물건을 고르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네.
좀 죄송하지만 저 혼자 들러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례를 네. 구하고 혼자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거기에 속하는 것일까요?
네. 아마도 수인자매님이 옷과 연관된 직업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옷가게 점원보다 자신의 옷의 취향이나 성향들을 더 잘 알고 계셔서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방어형의 모습이 조금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눠서 감사합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혹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서 방어형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뭔가 너무 자기 주도적이고 다른 사람 고려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있을 때 방어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과 있으면은 뭔가 통제받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저도 제가 생각 있고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주장 만나면 고집하니까 그래서 그때 방어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방어형의 모습 속에는 우리 소리자매님이나 수인자매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나눴던 방어형의 행동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좀 가주시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통제받는 것이 싫어서 예 그 옆에 가지 않고 차단하는 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방어형의 모습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네, 이처럼 건강하지 않은 관계 방식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더욱더 알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살의 순희 씨처럼요.
순희 씨는 어떻게 자신의 틀을 깨는 노력을 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순희 씨는 자신이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의 틀에 갇혀 사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이 씨는 내면에 불안하고 두려운 어린 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도 괜찮다. 조금씩 그 틀을 깨자고 권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단절하지 않고 상황과 사람을 봐가면서 한 발 한 발 가까워지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네.
오랜 시간 만들어지고 굳어진 관계의 틀이 단번에 쉽게 깨지긴 어렵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 조금씩 나가다 보면 건강한 관계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상처도 치유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 자, 첫 번째는 순응형이었고요. 두 번째는 돌보며, 그 다음에 오늘 방어형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응형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어형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돌봄형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일의 특성상 또 제 성향과 기질상 돌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돌봄형의 특징 중에 하나,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기쁨을 느끼면 그게 제 기쁨이 되고 제 얘가 잘했다라고 저 스스로를 칭찬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형의 모습이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골고루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순응형도 좀 있는 것 같고 방어형도 좀 있는 것 같고 돌봄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일 그나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돌봄형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어릴 때는 그런 돌봄형의 기질이 많지는 않았는데 성장하면서 네. 보니까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해결하는 문제들, 그런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돌봄형의 인간이 조금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돌봄형의 인간이요? 네. 아, 돌봄형의 인간이 되어 가고 계시군요. 네. 아, 예. 가족들은 굉장히 그런 돌봄형의 인간으로 되어 가시는 우리 수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계속 우존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네.
내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꾸 우존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그때는 조금 방어용의 형식으로 처음에는 자르거나 못한다고 거절을 하고 그래도 또 내가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봄형의 인간으로 돌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네, 사람은 늘 변합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보면은 세 가지가 좀 골고루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더 크기를 따져보자면 저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좀 순응형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 초기에는 좀 돌봄형 그게 좀 높았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어형 이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네.
통제받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네네네.
예. 예. 그런 모습이 지금 또 우리 소리자매님의 삶 속에 예. 있을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예, 그러시죠.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응형의 모습, 돌봄형의 모습, 또 방어형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나의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이 많이 나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관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든 분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이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내가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의 답은 스스로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과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지호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계속해서 겨울이라 춥습니다. 어떻게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몸은 어떠신지 우리 두 분은.
네,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아, 네, 건강하다. 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들이 더 걱정이 돼서 겨울날이면 여기 남쪽보다는 북쪽이 훨씬 더 춥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복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읽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혹시 전도서가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전도서니까 혹시 전도하는 하라는 말인가요?
네, 보통 이제 전도서를 전도하라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도서는 전도서라는 자체 뜻은 교사, 수집가,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근데 교사나 설교자는 알겠는데요. 수집가는 무엇인가요?
네. 수집가는 지혜나 가르침을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단어를 교사, 설교자, 수집가라는 단어를 묶어서 설명하면 전도서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전도서란 지혜나 가르침을 수집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도서란 뜻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굴까?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인가요?
네. 전도서 1장 12절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도서의 저자는 최소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왕 중에 지혜를 수집하고 연구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혜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
생각나는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나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요.
네.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다윗의 아들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렇네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와 깊은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나네요.
혹시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하루는 그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는지 물으셨을 때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4장 30절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네, 솔로몬이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연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살펴보았도다 라고 시작하는데 해 아래서 행해지는 세상의 일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절에 모든 학대가 있습니다.
네.
또 4절에는 이웃을 시기한다고 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해 아래서 행하는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니까 학대가 있고 이웃 간의 다툼과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2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2절에 산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사랑이라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요약하면 학대와 시기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 그리고 그 단어와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혹시 우리 두 분은 어떤 단어와 구절이 와닿았을까요?
네, 저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결국에는 허무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저는 가끔씩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어쩌면 제가 노력을 안 했으면 이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때는 제가 잘해서 한 거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아 그때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무서운 거죠. 원래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시험을 치거나 어떤 어려운 게 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좀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됐는데도 그렇게 예, 생각을 했던 게
내 힘으로 된 게 네.
내가 노력해서 됐지
노력해서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솔직하다.
통해 예, 다시 한번 예,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는 제게 이제 크게 와닿았던 말씀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다라는 이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 학대를 받는 자나 학대를 하는 자나 이 없는 게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없는 게 있구나.
네. 위로자가 없잖아요.
이야. 대단한 발견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나의 위로자가 예수님이 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또 북조선에 대한 그런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또 생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위로자가 분명히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저에게도 많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우리 사라자매가 이야기한 묵상 내용 들으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1절 하반절에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이 저도 와닿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의 세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학대, 권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자면 위로가 없는 권위자는 학대하는 권세자고 학대하는 권세자는 위로가 없는 권위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한때 이스라엘의 누구였다고요?
왕이라고 했습니다.
네, 솔로몬은 한 나라의 권세자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권위를 갖고 있었던 또 권위를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가 지도자가 되어봤으니까, 그가 권세자가 되어봤으니까, 지도자와 권세자가 되어본 사람으로서 그는 생각했어요. 아,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위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할 줄 모르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는 누구이신가? 모든 권위자 위에 계시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정한 권위자이시고 모든 권위 위에 권세자이신 하나님은 위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읽은 구절에만 말씀에만 위로가 몇 번 나오나요?
네, 한 네 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번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중에 하나님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학대와 시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 때 언제 위로가 되냐면 좋은 경치를 보면 위로가 돼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위로가 됩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도 위로가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혹시 우리 두 분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였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있죠.
자주 있다. 부럽다.
그래요? 뭐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듣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찬송가를 들을 때 제일 많이 위로가 돼요.
아, 찬송가를 들을 때.
네.
혹시 우리 은미 자매가 최근에 은혜가 되는 찬송가는 뭐가 있어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가도 있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네, 이 노래죠.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방송.
네, 짧게.
짧게. 오, 그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니.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은혜가 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례자매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었어요. 이제 모임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늘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올해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어주셨다. 삶 가운데 동행해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럽다.
저도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이 그 위로를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도와주셨다라는 우리가 이제 간증만 들어도 그죠?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손을 들어서 질문해 본 적이 없거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가지고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누구를 통솔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강의를 하고 나서 앉아 있는데 함께 사역하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네,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백호야, 너 오늘 정말 강의 너무 좋았어. 은혜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더라고.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잘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는지 되게 저로서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처음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강의가 너무 좋았다. 은혜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정말로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되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아, 그래.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 혹시 우리 두 분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남조선에서 정착한 지 한 6년째 되고 있는데.
아, 6년 되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알진 못해요. 근데, 그 소수의 이제 주변에 친구나 지인분들이 다 좋은 분이세요.
감사하다.
네,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잘 살아내려니 낯선 땅에 와서 좀 힘들잖아요. 너는 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힘내라고 밥도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요.
아, 잘하고 있다. 힘내라.
네. 결코 저는 여기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연락을 주세요. 그때마다 정말 힘을 받고 또 그 어떤 그 어려움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받곤 합니다.
아, 그렇다.
네.
제가 이제 은미자매 상황을 저도 잘 다는 모르지만 아, 은미자매에게 그런 말들이 참 위로가 되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로.
네.
예.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는 이렇게 함께 저희가 국조선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눔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은혜가 느껴져서 또 이때 이렇게 한 번씩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방송하는 이 시간이 야, 저에게도 격려가 되네요. 위로가 된다니. 그래요. 우리 이제 이 위로의 하나님을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주에 한번 모이잖아요.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나눔에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번 위로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한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위로가 말로써 할 수도 있고, 뭐 작은 선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십시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인해 더욱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에 계신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남.